자, 아가서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부분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10절 부분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참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참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리고 또그 16절 쪽에 있는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예수님께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하는 그 16절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그또 친구로서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당연히 교리적으로는 이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3절, 14절 이런 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다, 너희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신 것이냐면, 주종 관계와 좀 비교되는 개념으로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종 관계라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감히 종이 주인을 맞먹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사 주인이 종을 친구처럼 대한다 하더라도 종은 그렇게 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친구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종 관계만 있다면 필요한 명령들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는 시시콜콜한 걸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것저것 얘기하기에는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쉽지가 않고, 사업 관계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제일 잘 되는 건 친구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로 이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기도인데, 뭐 그러한 시시콜콜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뭐 무릎 꿇고 앉아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뭐, 청소기 돌리면서, 운전하면서, 뭐, 걸어가면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사실 굉장히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류급이다. 저자는 급 자체가 그런 급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노니까 그런 급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표현들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친구라고 이렇게 불렸거나 또는 비슷하게 불렸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역대기하 20장 7절, 또 이사야서 41장 8절, 또 야고보서 2장 23절, 이런 데서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 이러니까 이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예수님의 친구 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데,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친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불렸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친구라고 불린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1절이 표현합니다. 에녹 같은 경우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가 보통 함께 걷는다는 이 표현, 동행한다는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관계가 아마 부부관계와 친구관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녹의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하나님과 어떤 친구 관계처럼 이렇게 이제 지냈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이건 뭐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에 맞는 자다. 물론 이제 주종 관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그게 친구한테 사실 또 제일 잘 어울려요. 마음에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 그럼 친구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몇몇 사람의 예가 이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야말로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대하면서 이렇게 매일을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궁극적인 그 의도, 그것은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들, 그걸 다 총망라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친구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려 하노라. 자, 요건 누가 하는 얘기 같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지금 뭐 술람 여인이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 또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 같지도 않죠.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두 사람 입장이나 세 사람 입장이나 다 동일한 그런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가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이제 대답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6장 1절에 와서는 그럼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려 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 6장 1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게 이제 각자가 지금 여기서 역할이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교리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 해석을 봤더니 각자가 다 달라서 이것은 어떻게 교리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구절은 자 2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을 다시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이제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교제가 회복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끊어질 수는 없는 관계다. 이것은 우리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생 살면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취소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도 살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또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먹서먹해질 수는 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냐면 이제 신랑의 동산에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신랑의 동산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을 좀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그 신랑의 동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끼 머리를 찾으려면 그 도끼가 빠진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6장에서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요르단 쪽에 이제 그 거처를 짓고 이제 거기에 같이 함께 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도끼에 도끼 자루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탄을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그게 어디냐 해가지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도끼 머리 그 쇠죠 그걸 이제 떠오르게 한 그 사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끼 머리 빠진 도끼 머리를 찾으려면 그 도끼가 빠진 곳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그냥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는데 뭐 술 마시고 춤추는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너무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 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하는 그런 자리로 올 때에야 이제 이 주님과의 소목소목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표현에서 이 2절이네요. 2절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하는 이 표현을 이제 해석할 때, 아, 이 술람미 여인의 성숙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가서 2장 16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초반기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이게 먼저 나왔었다는 거죠. 저 남자는 내 거야, 내 것이야, 이렇게 이게 먼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나는 그분의 것이야, 이게 먼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 중심에서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간 성숙한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구를 먼저 앞세우느냐, 누구를 먼저 배려하느냐 하는 이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성숙도를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맨날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그냥 칭얼대고 이렇게 하던 그 믿음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오르네요. 복을 바라던 자. 뭐였죠? 주를 바라고. 예. 손만 벌리던 자. 내 손을 드네였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서 발견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 중에서는 이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이 표현을 이 동산을 이제 교회에 성도로 해석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 구절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내 머리털은 길라앗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씻는 데서 나가는 양떼 같으니 이 떼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 중에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조각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구절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식.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여기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세 가지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 디르사, 두 번째 예루살렘, 이건 다 도시죠, 도시. 그리고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 위험 있는 군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에,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성지순례, 소위 성지순례라고 해서 예루살렘 가보면, 이게 그렇게 뭐 아름다운 도시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도시 자체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지금 이렇게 뭐 아름답다 이런 마음,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 당시의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예루살렘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은금이 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은금이 그 도시에 너무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 솔로몬 성전은 여기 열왕기상 6장 21절부터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금 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곳을 금으로 입히고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언덕에 있는 건데 이렇게 햇볕이 잘 쬐는 그런 날에 낮에 그 예루살렘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금빛으로 번쩍번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은도 흔하고 막 이렇게 나무도 좋은 나무들의 향도 많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솔로몬 당시에는 굉장히 그 화려한 그런 도시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그 이제 비유하는 그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에 비유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제 교리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또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9절 쪽에 가서 보면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뭘 보여주냐면 여기 보니까 도시를 보여줘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한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가서에서 요한계시록보다 뭐 거의 10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이 아가서에서 이 예루살렘을 누구하고 연결시킨 거냐면 지금 신부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아름다움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적인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그 이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인데. 그런데 그 신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예루살렘 도성, 도시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르사. 디르사는 어떤 도시인가? 디르사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쏙 뭐 긍정적인 그런 도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 디르사가 이렇게 아름다움의 어떤 비유로 나온 걸 보면 그 당시에 디르사라는 도시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겠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인데 디르사는 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에 있던 어떤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한번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이교도 도시 중에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도시 하나와 이제 비교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깃발을 세운 위엄 있는 이 군대로 이 신부를 묘사했습니다. 자, 앞에 두 개는 아름다운 도시로 신부를 비유했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엄 있는 군대로 했는데 이때 이 위험이 있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테러블입니다. 테러블 그러면은 끔찍하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주된 의미는 두렵다, 공포스럽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테러, 테러를 가했다, 테러. 이제 공포. 공포스러운, 두려운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교리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보상도 이제 그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교회는 마치 솔로몬 당시의 예루살렘 또는 그 당시의 화려한 도시로 추정되는 디르사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7년간의 그 기간이 끝나고 혼인 기간이 끝나고 혼인식 기간이 끝나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신부는 어떤 모습이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신부, 그건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흰말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보니까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자 여기 하늘에 있던 군대들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몸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몸이 지금 변화된 상태예요. 변화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군대로 지금 함께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천사들이 같이 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지금 같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제 있던 이 군대가 지금 성도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흰말은 예수님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성도들도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로 흰말을 타고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갈 때에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갔는데 땅으로 내려올 때에는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군대의 모습을 좀더자세하게묘사해놓은곳이구약성경의요엘서입니다여기까지만좀같이보시죠요엘서2장입니다요엘서2장1절부터보시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너희는시온에서나팔을불며내거룩한산에서경고의소리를내어그땅의모든거주민들이떨게하라주의날이이르느니라자그러니까이것은예언의말씀이라는걸알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이요엘대언자가이야기하고있는이시점이후에언젠가일어날일에대한얘기를하는거예요그럼이게이제그이후에성취됐겠냐아니면아직성취가안됐겠냐는읽어보면아는거죠그날이매우가까우니곧어둡고캄캄한날이요구름이끼고짙은흑암이덮인날이라이날은아침이산들위로퍼지는것같으니이는크고강한백성으로인함이라이와같은것이지금까지없었고그것이후에도많은세대여러횟수에이르도록없으리로다이랬습니다그러니까굉장히특별한어떤한날이되는것이에요그러니까일반적인뭐이뭐죠세계사속에서뭐치러지는여러가지뭐좀크고작은전쟁들조금특별하다는전쟁그것들보다도훨씬특이한어떤사건이되는것입니다그렇죠그이전에도없었고그이후에도많은세대여러해수동안그게없다이렇게얘기했으니까불이그들의앞에서삼키고불꽃이그들의뒤에서태우는도다자불얘기가나왔는데요이게지금주의날은지금성경에서지금심판의날이고이게크고두려운주의날그래서이게재림의날이에요그재림의날에지금불얘기가나옵니다그런데우리가신약성경에서데살로니가후서 1장8절에서뭐라고말씀하시냐면하나님을알지못하는자들과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복음에순종하지아니하는자들에게타오르는불로징벌하실때에그리하시리라그래서재림의날은타오르는불로징벌하시는때다이렇게표현한것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지금요엘서에서도뭐라그러냐면주의날은불이그들의앞에서삼키고불꽃이그들의뒤에서태운다이렇게지금표현하고있는것입니다공통점이있죠그땅이그들이이르기전에는에덴동산같으나그들이이른뒤에는황폐한광야같으니참으로아무것도그들을피하지못하리로다그들의모양은말의모양같고이제여긴잘보시는거예요자이 군대가어떤군대인가이게지금크고강한백성인데아까그 앞쪽에그2절그중간부분표현대로하면크고강한백성이지금오는거예요그런데4절에보니까그들의모양은말의모양같고그들의달리는것은기병같으며자그러니까말타고오는모양이네요자아까요한계시록에서성도들이흰말을타고예수님을따라오지요자그들의뛰는것은산꼭대기에서나는병거소리같고지푸라기를삼키는불꽃소리와도같으며강한백성이전열을갖추고싸우는것같으니자이제예수님을따라서내려오는성도들로이루어진군대의모습이어떨지를여기서보여준다많은분들이이제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저와여러분이몸이변화돼서하늘로올라갔다다시내려올때에이예수님을따라내려올때는강한군대로그렇게이제내려오는데그모습이이럴거라는거예요6절그들의얼굴앞에서백성들이크게고통을받으며모든얼굴이검게되리라그들이용사같이달리고군사같이성벽을오르며각각자기길로전진하고자기줄을흐트러뜨리지아니하며서로밀치지아니하고그들이각각자기길로걸으며칼에넘어져도상하지아니하리라자변화된몸은죽을수가없습니다그렇죠영광스럽게변화된몸은더이상죽지않아요그러니까칼로그를죽일수가없는거예요이군대는칼에의해서죽임을당하지않습니다그들이도시에서이리저리달려가며성벽위에서달려가고집위로올라가며도둑같이창문을통해들어가리니이렇게되어있습니다도둑같이창문을통해들어간다어떤생각이드시나요예수님께서부활하신몸으로제자들에게찾아오셨을때두번에걸쳐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몸은 이 공간의 제약을 굉장히 아예 안 받든지 아니면 굉장히 적게 받는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천사들 같이 또는 예수님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군인들은 지금 칼로 죽일 수도 없고 문이 닫혀 있는데 창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벽을 그냥 막 마음대로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어떤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자, 예수님이 아까 먼저 오시면서 성도들이 뒤를 따라서 흰말을 타고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친히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올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그렇죠?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할 때 그 단어가 뭘 쓰고 있는지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가서 보시면 The day of the Lord is great and very 뭘 것 같으세요? 여기 terribl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신부로서의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가 이제 혼인식을 위해서 올라갈 때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terrible한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까 그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겪고 참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거기에 어떤 일들이 되었든 우리가 크게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자들이 아니라 조만간 이 땅을 떠나갈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바로 변화된 채 떠나갈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또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정말 저희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그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혼들을 구원하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참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참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